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지난번에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제 우리는 영에 속한 자, 곧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 세상 아래 속해 있었습니다. 죄의 종노릇 타고, 사망의 종노릇 타고, 율법의 종노릇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율법 때가 참에 율법 아래 오셔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천국에 올라가셔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교회들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더 영적인 사람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뭐 신령한 목사님, 뭐 신령한 장로님, 뭐 한국교회는 뭐 신령한 권사님, 뭐 조금 더 나은 뭔가 엘리트 그룹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영의 세계에 좀 뭔가 이렇게 뭐가 있는 사람, 우리는 아직도 이 생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그 좀 더 영적으로 영에 속한 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뭔가 좀 더 잘 될 것 같고 또 그런 분들에게 내 앞에 일을 물어보고 상의하고 뭐 뭔가 좀 이런 글쎄 옛날 한국 우리 전래의 무당종교 같은 이런 식으로 영적인 것을 이해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영적이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가 곧 영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사탄, 존재적으로는 분명히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탄은 육이 없습니다. 귀신들도 육이 없습니다. 타락한 영들, 육이 없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영적인 나라에 속한 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한 존재로, 육에 속한 존재로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존재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안에 거하시는 모든 성도들을 영적인 존재라고 말합니다. 왜요? 내가 뭔가를 뭐 이렇게 신령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달라고 막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영을 보내주셨고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시도록 만들어 주셨기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분명히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15절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바 아버지.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 아바 아버지, 영어 서술에 보면 ABBA죠. 그러니까 아빠. 아빠 아버지. 우리 한국말에 우리가 아빠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을 우리 애들이 정말 아버지께 친근하게 아빠 아빠 대디 대디 하는 것처럼 부르는 그런 모습이다.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마 그쪽 지방에서 그 가족 안에서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아바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저 우리가 아버지를 그냥 아빠 아빠라고 친근하게 부르는 그런 호칭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더욱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경외함과 두려움과 친근함과 온전히 의지함을 담은 뜻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아바 아버지라는 호칭은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용하신 호칭으로 나옵니다. 처음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근데 이 기도를 정말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할 수만 있거든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내가 분리된다는 것이, 아버지가 내게서 고개를 돌려버리신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일을 앞에 두고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릴 때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요. 분위기상 아빠 아빠 하면서 하는 기도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간절함과 경외함과 의지함이 아바 아버지라는 호칭에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로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입을 자니라.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과 아주 비슷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때가 참에 아들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셔서 율법 아래 낳게 하셨습니다. 왜 율법 아래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율법의 종으로 율법 아래서 실망하기에 예수께서 율법 아래 오셔서 그 모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그 아들의 명분을 얻은 우리들이, 아들이 되어진 우리들이 주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4장 7절 말씀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을 가진 자라면 더 이상 세상의 것을 바라며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곧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내 아버지인가가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보면 두 종류의 아버지가 있다라고 말, 두 아버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두 종류의 아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탄의 자녀들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이 세상은 나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부터 47절 말씀 보니까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공평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기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화를 내고 싫어합니다.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쭉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고 단호하게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이다. 거짓의 아비인 처음부터 거짓을 행하는 말할 때마다 거짓을 말하는 마귀에게 속했기에 진리를 말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그리고 그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리며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이미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저들은 절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것조차도 우리들의 의지나 우리들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1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에 저에게 이루었으니 이렇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비유 말씀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그 비유가 도저히 무슨 말씀인지 모르도록 어렵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어떤 내용들은 목사님들의 해석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깨달아 알 수 있지만은 대부분의 비유는 그 비유를 들을 때 읽을 때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의 귀로 듣고 깨닫고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저희들로 하금 듣고 깨닫고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비유가 우리에게는 어려워요? 아니요. 우리는 그 비유가 왜 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정말 뭐 이 공부하신 분들처럼 이렇게 그렇게 알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지는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에게는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가 허락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어려워서 우리가 도저히 알지 못한다라고 떠나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했어도 그 나사로를 살리는 그 기적을 행하신 후에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때부터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예수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잡아 죽이려고.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 나던 그 사람이 내 눈앞에서 살아서 걸어 나왔는데요. 그걸 보고도 못 믿습니다. 기적을 보면 믿는다고요?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라고요? 아니요.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을 봐도 무엇을 들어도 우리 인간은 회개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곧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선한 목자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목자의 양들은 그 선한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 선한 목자, 자기 목자만을 따라갑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5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께서는 우리를 지으려고 달려드는 세상과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루신 것을 요한복음 20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20장 17절 보니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고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정말 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른 것처럼 이제 우리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언약의 타이틀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음을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처럼 우리가 내 하나님 앞에 나와 내 하나님, 내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신다.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가리라.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예수님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이제 올라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리라.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천국으로 올라가셔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에스겔 말씀처럼 우리에게 새 마음, 새 영을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굳은 것들을 제하여 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겠지만 로마 10장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어 새겨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들을 아들로 삼아주시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 26절과 21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의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누가복음 22장 29절과 30절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고린도전서 6장 2절과 3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든 즉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하물며 세상 일이라. 요한복음 2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선에 그의 표도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며 이 말씀들을 쭉 통해서 보면 뭡니까? 바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께 받은 그 모든 것을 누리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그 모든 누리심에 우리들을 참여시켜 주겠다. 그 모든 일에 우리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여자애가 와서 왜 하나님이 이것을 먹지 못하게 하는 줄 아느냐. 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싫어하셨다. 라고.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높은 자리, 선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그것을 따먹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보니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셨던 뜻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보좌에 함께 앉혀서 함께 심판하자, 함께 다스리자. 사탄은 마치 그것을 자기가 줄 수 있는 것 양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살고 있는 성도들 삶 속에 들어와서 한 번만 눈가 보면, 한 번만 요구하면 내 삶이 변화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요것만. 요것만 하고 그 다음부터 잘 믿을게요. 요것만 잘 되면 그 다음부터 교회 잘 나갈게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유혹합니다. 요건 한 번만. 야, 봐라. 네가 요거 한 번만 잠깐 눈 감으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야. 네가 이것을 누리고 살 수 있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내가 너에게 이것을 줄 거야. 하나님은 이거 너에게 못 줘. 물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너도 알고 나도 알아. 이거 죄인 건 너도 알고 나도 알아. 그러나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 이게 네 건데. 그래도 싫어. 마치 자기가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고 우리의 앞날을 보장하고 그러할 것처럼 우리를 죄를 짓도록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러한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순간순간마다 이러한 유혹들이 우리 삶에 닥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누리시는 그 모든 일에 우리를 함께 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땅의 것을 쳐다보지 않고도 이 땅의 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얼마든지 기쁘게 살 수 있는 천국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썩어 없어질 가짜를 들고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주셔서 영원한 아름다운 것들 영원히 가는 그것들을 참 것을 주셔서 이것을 가시고 참 기쁨과 참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도록 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적은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다 압니다. 오늘 말씀 전한 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이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순간순간 넘어지고 순간순간 죄를 따라가고 순간순간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를 아들로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대체 무엇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왜 나는 만족하지 못합니까? 내 삶에는 왜 기쁨이 풍성하지를 못합니까? 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내 삶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믿음 주시기를 구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